오늘은 요한일서 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한 국가는 승리하게 되고 다른 국가는 패배하게 됩니다. 승리한 국가는 패배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삼고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이 민족 말살 정책이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전통, 관습, 사상,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식민지가 된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며 나중에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린 여기 왜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꼭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답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내 앞에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지만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원리는 민족과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처럼 명예를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혹은 신분 상승을 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동체로 들여서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독특한 행동 양식을 보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칭호를 불러야 하긴 하겠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좀 과하게 믿는다고 보여질 때 비꼬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과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가슴 속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분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따를 때 극단적으로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극단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기쁜이라는 뜻의 유라는 유앙겔리온인데 기쁜이라는 뜻을 가진 유와 소식이라는 앙겔리온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빔을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복음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업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어느 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추론할 수 있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큰 사건을 복음이라고 당시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이야기,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판도를 뒤엎어 놓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시에 스승이 선생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스승에게 찾아가서 직접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아무런 변명 없이 따른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개인의 정체성이 가족에게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핵가족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대가족이 아니라 그들은 가문의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가문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과 동시에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부름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가족들과 직업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책임감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적당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그리고 중도라는 말을 꺼내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적당히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뭐 1조 1항을 지켜라. 2조 3항을 지켜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갈수록 너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고 나중엔 진리를 알게 되며 구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소식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미적지근하게 그 소식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살아낸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여기 벽 너머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에는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을 봐야 했고 밤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인간 횃불이 되어 타오르는 것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전염병자들 모두가 회피하는 그 전염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신분이 낮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들여오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왕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요한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고 강하게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부가, 예,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부가,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해 자신 있게 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왕이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완벽한 상태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완벽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장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자기 중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기 중심주의보다 파괴적인 생각도 없습니다. 내 기분이 좋은가? 남들이 나를 잘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모든 면에서 육체적, 영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부분에서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왕은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우리를 부를 때 이런저런 핑계들을 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좀 평안해지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그때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건강, 명예, 그리고 돈, 가정 이런 것들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복음서가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 목격자였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을 전하지 않고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글로 남기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 두 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디 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침 받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침을 받은 두 명이 나가서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그분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망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또한 믿고 그분의 삶과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또한 목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느려도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셨기에 우리도 왕 대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국내 및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 선교가 우리에게 일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왕의 부름에 대한 순종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선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과 힘겨운 시기를 이겨낸,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지켜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에 남겨진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왕의 부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멀리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거룩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과 아버지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